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각자의 상황,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바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주일 성수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내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영광과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낮은 자를 구하기 위해 더욱 낮은 곳을 자처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 우리는 매주 이 자리에 나아오고 우리에게 과분한 말씀과 성경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에 받은 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죄로 돌아갑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어쩌면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마음도 의지도 너무나 연약하고 무릅니다. 하지만 신앙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선하고 오르신 주님을 기꺼이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쉬운 길만 좇아 죄악과 동일시되는 자녀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대에도 계급과 자본으로 철저히 구분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개인으로 흩어지며 죄는 교묘해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우리의 중심을 늘 주님께 두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더욱 단단히 뭉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도와 주님께로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이끄는 데에 주저하지 않고 때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끌리는 데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평화와 사랑으로 세상을 채우며 진정 교회의 가치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하시고 사랑이 가득하신 주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과 교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일 때 늘 성령이 그들과 우리의 마음속에 힘있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정한조 목사님께 가감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받아 한 주간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100주년 기념교회 성도들이 빌립보의 성도들과 같이 이미 주님께 잡힌 바 되었으되 주님을 쫓아 달려가는 걸음걸음을 이번 한 주도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윗은 충직한 장군이었고 사울 왕의 사위였지만 왕위에 집착하는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오랜 세월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 삶에 지친 다윗은 자신이 물리친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의 가드로 가서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의 일행 600명을 시글락 지방에 살게 해 주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기스 왕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이 블레셋의 편이 된 증거를 보여줄 좋은 기회로 여겨 다윗에게 함께 나가서 싸우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장에서 다윗을 본 블레셋 장군들은 다윗이 참전하는 것에 대해 펄쩍 뛰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이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과 함께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 사람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기스 왕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 편이다 라고 변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일행은 3일 만에 자신들의 주둔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보니 시글락이 아말렉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온 성이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 일행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말렉 군대가 여자들과 아이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아말렉 군대를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다윗 일행이 브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600명 중에 3분의 1인 200명이 계속된 행군으로 낙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가장 당황한 사람이 다윗일 것입니다. 아말렉 군대와 싸워 가족들을 구출하려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데 200명이나 낙오를 하게 되었으니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을 빼들고 여기서 내 칼에 죽든지 아니면 아말렉 군대와 싸우며 죽든지 선택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오된 200명을 그대로 두고서 400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잡혀간 가족들을 되찾아올 수 있는 힘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 애굽 소년의 도움으로 아말렉 군대의 주둔지를 찾아갔더니 아말렉 군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먹고 마시며 축제를 열고 있었습니다. 다윗 일행은 새벽부터 그 다음 날 저물 때까지 최소한 36시간 동안이나 쉬지 않고 싸웠습니다. 다윗 일행은 몹시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36시간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잡혔던 가족들을 모두 구출한 것은 물론 뺏겼던 재산까지 완벽하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 일행이 다시 브솔 시내로 돌아왔을 때 피곤해서 뒤처져 있었던 200명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치렀던 사람 중 일부가 이 200명은 브솔 시내에서 쉬면서 전쟁을 하지 않았으니 전리품은 나누어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식만 데리고 가게 합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에서 25절이 이랍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함께 전리품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를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들의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전리품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한 팀이고 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 여겼습니다. 남아있던 그들이 전쟁을 하기 싫었기 때문에 남아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끝까지 동참해서 자신들의 가족을 구해오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이미 지친 몸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서 갈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다윗이 읽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면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의 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합당하게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목표점을 갖고 살아가야 해야 하는지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지를 잘 일러줍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당시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린 에베소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줍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당시 에베소의 정치, 경제, 종교 등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던 아르테미스 신전보다 더 웅장한 예배당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조직해서 에베소에서 최대의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에 관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거룩하고 구별된 공동체입니다. 본래 유대인과 이방인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였고 서로 반목과 질시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담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며 함께 연합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내용을 1장부터 3장까지에서 자세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며 함께 지어져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이유를 일곱 가지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오늘 본문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첫째로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즉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머리와 몸, 즉 교회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으며 몸의 행동은 통일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몸에는 팔, 다리 등의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팔과 다리는 언제나 몸에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떨어져 있고 어떤 때는 붙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붙어 있어야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손가락이 칼에 베이면 손가락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아픕니다. 다리뼈가 부러지면 다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석고붕대를 하고 목발을 사용해서 걷게 되면 다리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온몸이 불편합니다. 대입시험이나 입사시험, 공무원 시험 등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 답안을 쓴 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기뻐합니다. 또한 축구선수가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어서 자기 팀이 이기게 되었을 때 그 골을 넣은 발만 주목받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수 전체가 주목받고 기뻐하게 됩니다. 몸의 모든 기관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권위자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최고 실권자는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그룹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머리 대신 주님의 각 지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머리가 명하는 대로 기관인 팔, 다리가 움직이는 것을 행동이라고 한다면 머리가 명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고 팔, 다리가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경련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경련의 삶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 욕심을 따르는 삶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른 관계를 찢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찢고 다른 사람과 나와의 바른 관계도 찢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찢어서 하나님을 목적 삼지 못하게 하고 인생을 낭비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이어주고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도 바르게 이어주며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바르게 이어주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 삼고 살게 하고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한 분이신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셋째로 부르심을 받은 소망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서로 다른 삶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방법과 그 과정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출발지는 서로 달랐을지라도 우리의 목적지, 종착점은 똑같습니다. 기도 모임 등에서 자주 불리는 CCM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전반부 가사가 이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소망, 예수 우리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이유 일곱 가지 중에서 네 번째에서 일곱 번째 이유를 5절과 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넷째로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주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4절과 6절에 각각 성령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따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보편적이기도 하고 또한 배타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정관 제1장 총칙 제2조 목적의 1번 항목이 우리 교회는 성경의 토대 위에서 하나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 교회, 사도적 교회를 지향한다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 지역, 능력 등 아무런 차별 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한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신앙의 대상에 관한 한 철저하게 배타적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신이나 세속적 가치관, 우리의 욕망이 결코 우리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를 주로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존재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같은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모였다면 이 모임은 예배가 아니라 향후회가 되고 같은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모였다면 이 모임은 예배가 아니라 동창회나 동문회가 되며 같은 취미를 가졌기 때문에 모였다면 동호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한 분이신 것을 목적 삼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신실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고 입증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며 충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믿음은 자기 행위나 율법을 행함과의 반대의 의미입니다. 즉 자신이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저 주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믿음은 은혜와 동의어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이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나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모두 동일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이 이러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거나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약 500년 전의 사람이라 지킬 율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또한 선물로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가능합니다. 여섯째로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라는 한자어를 풀어 쓰면 씻는 예식입니다. 세례가 죄를 씻는 예식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씻는다고 할 때에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본체에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체 자체가 상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옷으로 본다면 옷에 때가 묻으면 빨면 됩니다. 기름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름때가 심하게 묻어도 세제를 넣고 빨면은 깨끗하게 빠집니다. 그런데 만약 그 옷 자체가 썩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능이 좋은 세제를 많이 넣고 빨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빨래방망이로 두드려 빨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드라이 클리닝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일부분만 썩었으면 그 부분을 도려내고 그 옷감과 같은 천을 대어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분만이 아니라 전부 다 썩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꼭 그 옷이 필요하다면 그 옷은 버리고 그 옷과 비슷한 옷을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계를 예로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의 표면에 녹이 슬면 사포로 닦아내고 기름칠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계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녹이 쓴 정도가 아니라 그 속 깊은 곳까지 전부 부식이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계를 폐기하고 그와 같은 종류의 다른 기계를 사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림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세례는 단순히 씻는 예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례, 죽을 사자의 예돌의 죽는 예식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활례, 살활자의 예도예자 사는 예식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사람은 완전히 썩은 옷과 같고 완전히 부식되어 쓸 수 없는 기계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가 하나라고 여기는 사람, 즉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을 중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제는 자신의 욕망과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던 이전의 삶을 살지 않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삽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례받은 것을 중심으로 믿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일곱째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의 구원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역사하신 것을 살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예정해 주셨고 성자 하나님은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며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6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 위에 계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최상위에 계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위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만유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그 위에 있는 존재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만유를 통일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높은 분이 되신다고 할지라도 세상과 동떨어지신 분이시라면 그 높으심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또한 만유 가운데 계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높으셔서 만유 위에 계시고 세상 속에서 행하셔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시라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역사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른 믿음 생활은 주님께서 다 해주십니다와 같은 말에 널브러져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작은 결단의 행함과 작은 순종의 행함을 해본 사람이 그보다 좀 더 큰 결단의 행함과 또 좀 더 큰 순종의 행함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대해 보이는 일만 또 거창해 보이는 일만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내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주 작게 보이는 일에서부터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십시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섭리를 펼쳐 가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신실하게 걷는 우리 자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작품이며 앞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며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 깊이와 높이가 더해지게 하심으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은총 속에 있기 때문에 더욱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지켜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려고 몸이 하나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며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과 세례도 하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한 분이신 것을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한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행하려고 하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려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그 첫 걸음을 내어 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분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한 분이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이 세상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삼일째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작품, 만들어 가실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